예, 오늘 역대기 3권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권 26장 24절입니다.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스부엘이 창고의 총관리인이 되었다. 여기서 창고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창고를 얘기하죠. 뭐 재물, 예물들을 모아두는 곳이겠죠. 그래서 모세의 손자라고 해서 역대기 저자는 이 실세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호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건 재산은 아닙니다만 그 성전에 막대한 어떤 재물들과 예물들을 쌓아두는 그건 뭐 보물창고죠. 그 재산창고, 좋은 것들을 다 모아둔 창고에 창고지기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자리죠. 하지만 모세의 손자라고 해서 결코 사제직을 넘볼 수 없음도 단단히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는 사제가 아니라 창고직이다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모세도 레위지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도 레위지파지만 모세는 아론 사제 계열이 아니다. 그래서 모세까지도 사실 역대기 저자는 정리를 하고 있죠. 2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이끌던 사람들은 이러하다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르우벤 지파 영도자는 지크리의 아들 엘리에제르, 시메온 지파는 마아카의 아들 스파트야, 레위 지파는 크무엘 아들 하사브야, 아론 지파는 차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뭘 좀 눈치채셨습니까? 심지어 여기서는 아론을 하나의 지파로, 고유한 사제 지파로 나누어서 레위 지파가 있고, 그렇죠? 레위 지파는 크무엘 아들 하사브야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는 아론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레위 지파와 완전히 나누어서 그 지도자를 차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 이런 지파의 구분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 아주 낯선 구분 방법입니다. 제 기억에도 역대기 말고는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이런 식으로 나눈 부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역대기의 독특함이죠. 아론 지파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차독 가문이 예루살렘 성전 사제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들은 이전에 다윗 왕 이전에 예루살렘 도시 국가의 왕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인 수완은 대단했을 것이고, 그들이 다스리던 또 예루살렘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 기반도 예루살렘 안에 굳건히 아마 서 있었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왕과 차독 지방과 동맹을 맺었다면 분명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여부수족도 그대로 그 이스라엘 안으로 편입이 되었을 것이고, 편입이 됐다고 해서 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당장 딴 데로 이사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지 기반들을 그대로 다시 흡수하면서 그게 차독의 지지 기반이 분명히 되게 됐을 겁니다. 결국 이제 유배 이후에 이 가문이 이스라엘 종교 사회를 장악했다라고 보아야 되는데, 뭐 역대기 학원 들어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악했다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는 그 어떤 흐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이 유대인들을 그 유배에서 풀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보내주긴 했습니다만 그 일제 시대 때 우리 한국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임금을 세울 수는 없어요. 정치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 나라를 다시 만들 수는 없고 총독을 따로 보내놓는 거죠. 총독을 보내고 총독이 실질적인 행정은 다 하면서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살기만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민족이었던 유다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방법이 정치적으로는 전무한 거죠. 임금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이 생각한 것이 임금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제들을 중심으로 종교는 뭐 종교생활을 해도 되니까 종교는 저들이 허용하니까 종교를 통해서 백성을 모으자라는 게 역대기 사제들의 작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역대기 사제들의 이기심이나 어떤 개인적인 영달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 표현이 좀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역대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어쨌든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지도자를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이 백성을 이끌자, 사제를 중심으로 가면 얘들이 페르시아에서도 자제들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것은 또 크게 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편법을 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내세운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제 가문이 나중에는 왕가가 됩니다. 마카베오기를 지나서 이제 그 구약 신구약 중간사라는 그 역사가 한 약 200년 정도의 어떤 빈 시간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나는 시간과 마카베오기 그 학원의 그 시간 사이 한 200년 정도 시간인데 그 사이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왕 그 종교 지도자로 시작했던 백성의 마카베오 가문이 그랬죠. 그 가다가 그들이 자기들이 이제 왕으로 지칭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저기 이두메아로 헤로데 가문 이 그 이방인들에게로 그 어떤 왕권이 넘어가는 과정들이 그려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역대기 저자들의 그 최선책 페르시아가 우리에게 정치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의 어떤 깊은 고민이 역대기에 담겨 있다. 그래서 역대기도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제 표현이 좀 그렇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9장 1절에서 21절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당부합니다. 사실 앞선 22장의 반복이라고 보아야 되는데 그만큼 역대기 저자는 이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성전 건축에 열정적이었고 그래서 사실 성전을 실질적으로 지은 이는 다윗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건물을 지은 것 빼고는 그 모든 걸 뭐 재료부터 건축 재료부터 그 뭐 자본 그리고 성전의 어떤 조직 인적 조직까지 모든 걸 다윗이 다 만들어 놨고 솔로몬은 건물만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 다윗이 더 많은 일을 한 거죠. 이게 역대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22장보다 더욱 세세하게 성전 건축과 심지어 그 기물에 대해서도 하느님이 모두 일일이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각자 읽어보시고 13절 또 뭐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일단 지쳐서 성서를 안 읽는 것보단 그냥 넘어가고 또 좀 읽을 만한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3절 또 사제와 레위인들의 조 주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쓸 모든 기물에 관해서도 알려주었다. 여기서도 그 복음을 이해하실 한 가지 단어, 사제와 레위인들의 조라는 게 나오죠. 사제, 성전에서 상시 머무르는 사제는 그냥 조 없이 있는 거고, 레위인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부터 이럴 때 몇 조까지 해가지고 이 조별로 1월달은 너고 뭐 2월달은 너희 3월달은 난조 이렇게 그게 왜요? 그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지카레아가 아비아주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루카복음인 거고에서 전하고 있죠. 그 조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들의 조인 겁니다. 전통 아론 대사제 집안에 속하지 않는 레위인들은 조를 짜서 성전에 봉사를 하고 있던 그런 모습들도 남아있고 바리사이들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복음의 그 종교적인 모습이 구약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알려준 모든 것을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일일이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거를 일러주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권위가 서는 거죠. 19절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손으로 쓰인 기록에 들어있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이 모형의 온갖 세부사항을 분명히 알려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역대기 저자 의도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29장 1절에서 9절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돈에 대한 돈의 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상당수 재원을 다윗 왕이 이미 마련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2절 나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 하느님의 집을 지을 준비를 하였어. 하지만 부족분이 있었겠죠. 그걸 그러니까 다윗 혼자 다윗이 뭐 주도해서 했지만 다윗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성전 건축에 열정을 쏟았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성전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은 거죠. 6절 그러자 각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 왕실 업무 관리인들이 예물도 바쳤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성전건축을 위한 재원 확보도 다윗왕 때 거의 마쳤다. 마쳤는데 다윗 혼자 막 한 게 아니라 다윗이 거의 다 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그 나머지 신하들도 온 열정을 거기에 쏟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의 성전이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성전 건축의 실질적인 중심인물은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다. 솔로몬은 건물만 지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29장 21절에 25절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웁니다.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피비린내 나는 정치 싸움은 전혀 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기는 열왕기를 보시면 솔로몬이 정적들을 처리하고 다윗 솔로몬에게 너 그 걔들 얘는 내가 죽더라도 가만 놔두지 말고 지명에 살지 못하고 뭐 한 1년 다 늙었어도 다 쳐죽이라고 다윗이 다 얘기라고 듣죠. 다 상당한 뒤끝을 보여주는 다윗인데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되어야 되는 왕자가 왕이 된 것으로 역대기는 솔로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 옆에는 사제 차독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독특한 표현이 또 여기서 나오죠. 22절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며 먹고 마셨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지금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임금으로 세웠다. 그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께 속한 영도자를 세우고 이 부분입니다. 차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사제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역대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제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제를 차독을 대사제로 세웠다. 사실은 좀 과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솔로몬과 차독을 사실 동급에 놓고 있습니다. 임금에게 기름을 붓고 옆에 있는 차독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차독 가문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질적인 사제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 아까 아론 지파라는 표현, 레위 지파와 아론 지파를 나누었던 역대기의 표현과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과 차독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병렬로 놓는, 사제와 왕을 거의 병렬로 놓는 이런 작업들은 역대기에서만 보이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역대기가 그런 무언가를 왜곡했느냐? 뭐 사실은 사실이 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왜곡 어쩌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 제국의 통치 아래서 여전히 식민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바빌론 때부터 사실은 남유다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사실은 식민지 시대를 사는 거죠. 바빌론 식민지로 살고 페르시아 식민지로 살고 잠시 뭐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합니다만 그때도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이후에 장군들의 어떤 뭐 나라의 편입돼 살고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또 식민지로 살고 하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식민지를 사실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를 그 대놓고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제들이 고민한 거죠.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 대놓고 정치 지도자를 세울, 왕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모아서 사제들이 영적으로 다스리자라는 고민을 갖다가 하고 백성들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제 왕권을 이제 그런 자기들 밑으로 해서 그 사제직을 최대한 높여서 백성들이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유다 민족이 그 역사의 그 엄청난 역사의 틈바구니 안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신앙적으로 찾으면서 그 신앙의 깊이도 더해 간 거죠. 그래서 역대기 이런 시도가 뭐 사제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것도 맞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민족을 살리기 위한 최대한의 방편이었고 이 방편은 사실은 성공했다. 완전히 성공했죠. 예, 그렇게 되면서 하여튼 뭐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그 이어짐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배가 2000년에 유배가 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작업이 그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도 유다인들이 2000년 동안 떠돌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뿌리가 바로 역대기의 신학이다라는 것도 유다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 그래서 역대기 또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역대기 학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